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대상으로선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또 그들의 성군,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다윗 왕조, 다윗을 거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까지 14대. 그래서 총 이렇게 42대를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이 유대의 그 이제 역사에 보면 왕의 족보를 따라서 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이 첫 번째 수신자인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게 족보를 따라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의 메시아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나신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셨는가?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요셉은 마리아가 이 정혼기간에 누군가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고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레위기 뭐 18장이나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런 이제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 사실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분명히 결혼하기 전인데 자기 약혼녀가 잉태했어요. 그럼 누군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잉태한 것으로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의로우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거 드러냈다가는 딱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 우리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 저 사람이 뭔가 죄가 드러나 보입니다. 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다 해서 율법을 이렇게 뭐 어기는 것입니까? 20절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19절에 그렇게 해봐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러니까 드러내진 않았지만 끊고자 해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또 이와 같이 사랑도 지키고,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몇 배나 더 잘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보다 다른 사람의 티가 더 잘 보여져요. 눈이 앞으로 있으니까. 눈이 아마 안쪽으로 있다면 내 허물이 더 잘 보일 것인데 눈이 앞으로 있다 보니까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내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것은 잘하는데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도 덮어주고 사랑도 나타내고 또 율법도 지키는 의, 정의, 공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의 정의, 그래서 율법에 따라 처단하지도 않고 율법을 무시한 채 허물을 이렇게 덮지도 않아서 이것이 의로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허물도 보이고 부모의 허물도 보이고 형제들의 허물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나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를 그대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의로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예수의 날씨임을 특별히 이와 같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어떤 개념을 초월하여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기는 왔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이 태생을 출생을 뛰어넘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양성을 가졌다고 그러죠.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오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양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사람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양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아무리 자기가 뭐 교주 노릇하고 자기가 제리 메시아라 말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이 두 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성을 가졌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가 이렇게 나게 되었음에 대해서 짤막하게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마태는 짤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 예수는 구원자 여호수아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잖아요.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40년 동안 궁중 생활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훈련하고 이제 드디어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둥살둥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 목전에 앞두고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처분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민수기 20장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쾅쾅 두 번 쳤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처문을 내렸어요.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40년 동안 초통살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에게 그거 한번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는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는 그 처분을 내렸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을까? 딱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 세상에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아니 모세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헌신하며 인도했던 그 모세를 아니 지팡이로 바위 두 번 한 번 쳤다고 들어가지 못해? 그것도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저 요단을 건너 그 땅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주거든요. 이 일로는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딱 해버립니다. 아, 참 그래서 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딱 쉬운 이 내용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하고 모세도 원망할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는 다시 내게 언급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 말하는 그 하나님 매정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쭉 보니까 아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율법의 대표자, 여호수아는 구원자 그러더라고요. 구원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쳐서 들어가지 못한,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품이 좋으신 분이신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여호수아는 구원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수아다, 예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진지하게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실수라기 뭐 실수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 여호수아는 구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물이 창랑거림에도 불구하고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내디딜 때 갈라졌다. 믿음의 구원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건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어. 율법을 잘 지키고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민수기 신명기 봐라 모세가 들어갔느냐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끌지 않았느냐 그것이 암시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어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더라고요. 아, 이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옛 죄에 굴림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지 않냐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냐고 아 드디어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게 그게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에도 3대 동일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마태는 예수의 탄생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은 그 당시 유다 왕 아하스가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아하스는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아하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아하스처럼 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하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 있던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 짓는 것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뭐 살인죄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죄나 하나님 앞에 죄 짓기는 마찬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이 두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이름 임마누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신명기 31장 2절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랬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다시 풀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다시 풀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31장에 모세가 처음에는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31장에 보니까 모세가 드디어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 이름을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냐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진짜 그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다가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이 낳을 때까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했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도 일을 맡으면서 법적인 아버지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 것이죠. 요셉의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유태로운 이 순종을 감행한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됐고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또 한 명의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생 이 스토리가 마감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또 다른 요셉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의 아버지 아니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됐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유태로운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 생명을 건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요셉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무리되고 있는 이야기 바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요셉을 배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제자들의 핵심이 순종이다. 요셉의 순종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순종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위태로운 순종 이걸 통하여서 바로 제자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태롭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자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을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생이 시작되고 마무리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의로운 요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